오늘 아침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께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의 손길이 심령들마다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새벽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일곱 장면들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너희는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들에게 끝없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도 광야를 지나가는 것도 모두가 다 은혜였고 우상 만들고 우상 섬겨 죄 지은 것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큰 은혜를 약속해 주셔서 앞으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의 광야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함께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그 은혜 받은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백성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라 하셔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예배 생활을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로 말씀이 넘어오면 레위기는 전체적인 주제가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시는 주제가 레위기 전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1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은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전반부를 구성하고 있고 11장부터는 일상생활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경제적인 생활은 또 어떻게 해야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일상과 관련된 여러 생활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시해 주시는 말씀들이 11장 이후에 레위기 말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두 가지 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제사드리는 삶을 말했고 또 한 가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잘 지킬 것을 가르쳐 또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소위 말하는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제사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제사이기도 한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섯 가지 제사가 소개됩니다. 첫째 나오는 제사가 번제이고 그 다음 소제이고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섯 가지로 이어지는데 이 번제는 하나님께 우리를 바칩니다 하는 뜻으로 가축을 잡아서 제물 바치는 제사가 이 번제였습니다. 소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칩니다라는 의미의 헌신제사의 성격이 있지만 이 소제는 가축 대신에 곡식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이 소제였습니다. 속죄제는 각 계층들마다 사람들의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죄를 속하고 용서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것을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길로 안내해 주시는 죄 지은 사람의 회복을 위한 제사가 속죄제였습니다. 그리고 속근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피해를 끼쳤을 때 내가 남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다든 이런 서로 피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제사가 속근제이고 마지막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에 어떻게 원래의 모습대로 화목한 관계로 돌아가 하나님과 친근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제사가 그런 삶이 될 수 있을지를 가르치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아침은 우리 이 첫 번째 제사인 번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번제는 여러 종류의 재물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불태워 전체를 바침으로 드리는 내 자신도 이렇게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제사가 번제였고 구약 제사의 핵심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하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여기 사용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이 꼭 구약으로 번역하면 너희 몸을 번제물로 바치라라는 말씀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마치 사람의 몸이 종교적 제물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몸이 종교적 제물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를 바치라 하시다가도 아브라함의 믿음만 확인하신 다음에는 급히 뜯어 말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이방 종교들 가운데 몰렉신에게 제사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 사람의 종교였는데 구리로 만들어진 그 신상 및 아궁이를 만들어 놓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시뻘겋게 구리 신상이 달아올 때 어린 자식들 거기 안겨 태워 제사하는 아주 악습 중의 악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그 몰렉신에게 제사하는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자들은 완전히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야 한다. 근절시켜야 된다. 이 땅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엄히 명령하셨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인 관계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슬그머니 그 악습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유지되어서 백성들을 혼란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매우 그 일들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육신이 종교적 제물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몸으로 관계되어지는 내 생활 전체,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제사가 되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몸으로 번제드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생활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생활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될 것이냐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읽은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쉽게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께 번제드리는 첫 번 규정을 보시면 가장 첫 번째 조건이 흠 없는 제물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제물의 종류는 다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를 말씀했지만 10절 이하에 가시면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등등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송아지를 드려도 좋고 아니면 양이나 염소를 드려도 괜찮고 그것도 힘에 붙여서 하기에 불가능하면 뒷산 가서 비둘기 두 마리 잡아다 하나님께 바쳐도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제물의 종류가 큰 것이냐 작은 것인가 하는 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소든 양이든 염소든지 간에 기본적인 조건은 흠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의 근본 조건이었습니다. 일단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생활이 하나님께 번제가 되고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의 기본적인 뜻이, 기본적인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흠이 없어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조건이 형성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이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 1장 말씀 보신 말라기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도전적인 공격을 하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고 심한 말로 질책하는데 그 질책을 듣고 백성들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독합니까? 우리는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십일조 바치고 뭐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사 드리고 다 하는데 왜 우리 보고 하나님 모독한다고 그럽니까? 라고 했을 때 말라기 선지자의 대답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번제물들을 총독에게 가져다 줘 봐라. 세상 관리들도 받지 않고 거절할 큰 흠투성이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니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심하게 책망합니다. 아마 당시에 그런 일반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책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양 팔고 소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 채찍으로 내쫓으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 말씀 접하면 무슨 성전 안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가축시장도 아닌데 이 성전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성전이 새로운 모처럼 몇백 년 만에 재건되어서 먼 지방에서부터 사람들이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데 당신은 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하지 않습니까? 소 끌고 양 끌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오는 도중에 다칠 수도 있고 흠이 생길 수도 있어서 어렵게 거기까지 왔는데 이 재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저런 사정을 생각해서 재물로 흠이 될 것이 없는 깨끗한 가축들을 골라서 성전 안에 비치해 두고 와서 재물을 사서 드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던 것이 그 제도였는데 나중에 그것이 돈이 되니까 돈이 남는 장사가 되니까 값의 폭리를 취하게 되고 마지막이 되면 가지고 오는 재물은 다 불합격 딱지를 놓고 파는 것만 사서 제사하게 하면서 제사장들이 치부하고 이런 과정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셨는데 원래 의도는 흠 없는 재물을 바쳐야 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제도였습니다. 이런 여러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번제 드리듯 생활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삶 속에 결정적인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흠을 만들지 않고 살아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처럼 흠을 만들고 삽니다. 생각 속에서 의식 속에서 습관 속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스스로 생각의 흠도 만들어지고 행동과 말의 실수도 많아지게 되고 흠 없이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용서를 구해야 되고 진실함과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의 생수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정결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매일처럼 덧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흠없는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둘째 번째 특징은 이 재물의 전부를 다 바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컨대 화목제와 같은 경우는 일부는 하나님께 재물로 바치고 일부는 제사장의 식물로 드리고 일부는 또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으면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 순간까지도 하나의 예배의 순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관계도 다 화목하게 된다. 그것이 화목제 전체의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번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살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리고 뼈도 내장도 그 위에 다 올리고 심지어 내장에부터 기름까지 다 제단에 올려서 모든 것을 불태워 바치는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였습니다. 우리 몸이 우리 삶이 하나님께 번제물 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내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분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 생활은 거룩한 생활이니까 교회 생활은 거룩하게 하고 또 일상생활은 일상생활이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땐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갈 때가 너무 많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거룩해지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내 삶의 모든 내용들이 이, 이 파이의 한 조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퀘이커 교도들의 그 오래된 격언 가운데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새로운 예배가 이 예배를 마치고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새로운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삶이 예배이고 생활이 제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불을 태워서 냄새와 연기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재만 조금 남겠죠. 그리고 그 남은 재도 따로 거룩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또 재도 또 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고 나면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뭐 송아지 제사 드렸다고 해서 내가 송아지 드렸소 하고 간판 들고 집에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께 다 바치고 나면 제사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 제사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면서 그 자기 기록이 남기를 원합니다. 자기 흔적이 남겨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그럼 원래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흔적이 남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번제물로 드렸던 이 모든 제물들이 깨끗이 불타서 없어지고 냄새와 연기가 되어 사라져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좋은 제사이지 타당한 동물의 그 한 부분이 그걸린 채로 남아있으면 그건 좋은 제사가 아니고 성공한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쳐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내 스스로 시험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자꾸 자기 흔적이 남았는지를 관찰하려는 데서 내 스스로 나를 시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수고했으면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헌신했던 것 자체를 내 영광으로 알고 그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지 그 뒤에 자기 흔적을 구하면 나도 시험 들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은혜와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헌신하시되 헌신 뒤에 흔적 남기를 애쓰지 않고 하나님 받으신 것으로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내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는 참 헌신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시고 즐겨받으시고 그런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흠이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전체 드리는 일이 쉽겠습니까? 자기 영광 구하지 않는 이 생활도 우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의 본능적인 생각은 언제나 이것과 반대이죠.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자기를 죽이는 과정이 매일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소멸의 과정을 밟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생명이 없어지게 되죠. 동물의 각을 떠니까 형체도 사라지게 되죠. 불태우니까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전체적인 과정이 생명과 형체와 존재 자체가 소멸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이것을 감당해 나가기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리면서 오늘도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심으로 우리 자신들 오늘도 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고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항상 육신의 욕심에 끌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역행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더 좋은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의 예배와 제사가
그 삶의 번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쓰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